경기 등대 파트 2를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선택. 압류 계좌에 차고 송금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사는 B씨의 땡땡은행 계좌에 실수로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차고 송금을 알게 된 A사는 즉시 땡땡은행에 이 사실을 알렸고 B씨도 돈을 돌려주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B씨의 해당 계좌는 1,400만 원의 세금 체납으로 이미 세무서로부터 압류된 상태였고 게다가 B씨는 대출금 2억 원도 연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땡땡은행은 A사가 차고 송금한 돈을 B씨의 예금으로 보고 B씨의 연체된 대출금 상한에 전부 사용했다면서 A사에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는데요. 과연 A사는 차고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 A사. 저희 회사 돈을 B씨의 연체된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B씨도 돌려주겠다고 했고 땡땡은행도 이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서 왜 마음대로 남의 돈을 사용하나요? 당장 전부 돌려주세요. 2. 땡땡은행. B씨가 차고 송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했더라도 해당 계좌가 제3자에 의해 압류되는 이상 저희 은행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차고 송금액을 전부 B씨의 연체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서 돌려줄 돈이 없어요. 3. 은행 직원. B씨의 계좌가 이미 압류된 상태이므로 그 계좌에 입금된 차고 송금액을 B씨의 다른 채권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B씨의 연체된 대출금이 아니라 압류된 세금 체납액 상환에 사용하는 것만 가능할 것 같아요. 정답은 3번. 은행 직원. B씨의 계좌가 이미 압류된 상태이므로 그 계좌에 입금된 차고 송금액을 B씨의 다른 채권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B씨의 연체된 대출금이 아니라 압류된 세금 체납액 상환에 사용하는 것만 가능할 것 같아요 입니다. 위 사례는 차고 송금한 경우 수취인 대신 수취은행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차고 송금액과 상계하는 경우 그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원심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1월 15일 선고 2019나 9209 판결. 피고 수취은행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차고 송금인이 차고로 이체한 금액을 포함한 땡땡땡의 이 사건 계좌상 예금 채권이 피고의 대출 원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보면서 상계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에 따라 땡땡땡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땡땡땡을 대의한 원고의 예금 채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2년 7월 14일 선고 2020-212958 판결. 1. 송금 의뢰인이 차고 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 의뢰인이 차고 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 채권 등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차고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 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 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 이체 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 의뢰인의 실수를 기회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 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이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 측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한 것이다. 대법원 2010년 5월 27일 선고 2007-66088 판결. 대법원 2013년 12월 12일 선고 2012-72612 판결 등 참조. 2.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 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 채권 등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그 예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피압류 채권에게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 측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땡땡은행은 B씨의 계좌 압류 금액인 1,400만 원 피압류 채권에게 범위 내에서만 착오 송금액과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착오 송금액 1억 원 중 피압류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은 A사에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A사는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상계 처리된 피압류 채권액 상당의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B씨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솔로몬의 재판 중 발췌. 이상으로 솔로몬의 선택을 마치겠습니다. 알듯 말듯 우리말 바르기. 야트막한 산은 없다. 캠핑장이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늘이 많고 시원하다. 바로 옆 계곡이 야트막하니 아이들이 놀기에 적당하다 등처럼 조금 얕은 듯하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야트막하다를 써야 하는지 야트막하다를 써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사람이 많다. 얕다에서 나온 것이니 원형을 살려 야트막하다로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우리말에서는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트막하다가 아니라 야트막하다가 맞는 말이다. 따라서 캠핑장이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늘이 많고 시원하다로 바꿔야 바른 표현이 된다. 이와 비슷하게 늙음하게 이게 무슨 일이람? 늙음하게 얻은 자식이라 한층 더 귀엽다처럼 늙어가는 무렵을 뜻하는 단어를 적을 때도 늙음악이라고 쓰기 쉽다. 늙다의 어간, 늙게 원형을 살려 늙음악으로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소리나는 대로 늙음악이라고 적어야 한다. 따라서 늙음악에 이게 무슨 일이람? 늙음악에 얻은 자식이라 한층 더 귀엽다로 표기해야 한다. 한글 맞춤법 제19항에는 어간의 이, 음이 아닌 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 다른 품사로 바뀐 말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고 규정돼 있다. 늙음악은 먹이나 웃음처럼 이나 음이 접미사로 붙은 형태가 아니므로 늙음악과 같이 원형을 밝혀 적는 게 아니라 늙음악처럼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이다. 중앙일보 우리말 바르기 중 발췌. 이상으로 우리말 바르기를 마치겠습니다. 쏙쏙 상식백과. 약은 식후 30분 후에 먹어야 할까? 정말? 약을 먹을 때 식후 30분 후에 먹으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원칙처럼 지켜지는 이야기로 식후 30분이 되기 전에 약을 먹으면 왠지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약은 식후 30분 후에 먹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왜 하필 30분일까요? 사실 일반적인 약은 식전, 식중, 식후 중 아무 때나 먹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물론 아무 이유 없이 식후 30분 후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약을 먹고 유효혈중 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30분에서 2시간이라고 하고 약의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이 5에서 6시간이라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시간 간격은 사람이 식사하는 간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라는 조건부를 달면 약을 깜빡하지 않고 먹을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후에 먹으면 혹시 모를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위장장애 등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식후 30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약도 많습니다. 식전에 먹는 약, 당뇨병 치료제, 제산제, 골다공증 치료제도 있고 식중, 무좀 치료제, 우울증 치료제 또는 취침전, 항히스타민제, 변비약에 먹는 약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복약 지도가 존재하는 것이고 잘 따라주면 됩니다. 참고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약을 30분 후에 먹어야 한다는 내용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환자도 불편하므로 2017년 10월 식후 30분에서 식사 직후로 복약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다른 병원도 해당 복약 기준을 따르면서 식후 30분이라는 복약 지도를 잘 안 쓰는 추세입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사물공이 의학 시리즈 중 발췌 이상으로 쏙쏙 상식백과를 마치겠습니다. 알짜배기 경제팁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 시 주의사항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세값이 하락하며 전세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부동산 빅데이터 기업의 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 재계약 건수 중 약 42.8%, 1713건이 전세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3억 원 이상 낮춰 재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임차인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 연장 가이드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전세 계약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계약 만기 최소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재계약 및 전세자금 대출 연장 의사를 전하고 만약 전세보증금을 감액하거나 일부 조건 등을 변경한다면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공인중개사 없이 직결해 계약 가능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자의 임대차 계약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또한 은행에서도 보증기관의 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사실상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필수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기존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라면 집주인과 직거래로 계약을 해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계약을 할 때 보증을 받았던 이력으로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절약하고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기존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변경된 조건과 필요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추가하는 것이 좋으며 중요한 임대차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임대차 표준 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계약서에 집주인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임대차 계약서에는 반드시 집주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심사할 때 집주인이 직접 서명한 것이 맞는지 계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간혹 집주인의 가족 또는 대리인이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했다면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찍힌 위임장이나 대리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3. 일시 전출 요구 시 신중한 검토 필요. 만일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유로 일시 전출을 요구한다면 계약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전세자금 대출 금액의 합이 집값의 80% 이내여야만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지 못해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일시 전출을 이유로 전세보증금 횟수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연장 방법. 1. 대출 만기 1개월 전 연장 신청. 전세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대출 만기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연장 이후에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신청은 임차인 신용도 확인, 집주인 동의 여부 확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여 일반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요즘은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대출 만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어 계약 연장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전세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연장 신청. 전세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전세보증보험도 별도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최초 보증보험을 발급받은 은행 또는 보증기관을 통해 갱신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외에도 전세보증금 변경 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은행 또는 보증기관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갈아타기. 기존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낮추고 싶다면 재계약 진행 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상품의 경우 청년은 연 1.5%에서 2.1%, 신혼가구 연 1.2%에서 2.1%, 일반 가구는 연 1.8%에서 2.4%의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이사를 하거나 전세보증금이 올랐을 때만 대환이 가능했지만 2023년 2월부터 동일주택에 한해 연장 계약을 하거나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하더라도 대환이 가능해졌습니다. 1. 대출 세부 조건 확인 및 은행 상담. 주택도시기금공사 홈페이지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세부 조건을 살펴보고 대상자에 해속한다면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봐야 합니다. 가심사를 원할 경우 대출 심사 및 서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만기일 도래 2개월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고 은행에 방문했을 때 추후 본심사를 위한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서 작성 및 대출 본심사. 실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표시된 임대차 전세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연간소득자료, 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확인 서류 등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임대인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사실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증료, 인지세 등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포스트와 함께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보증금의 변동 없이 전세자금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생략하거나 기존 계약서의 임대차 기간을 연장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간편하게 연장을 신청하면 되지만 전세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 내용과 특약사항으로 인해 보증기간에 새로운 보증이 필요할 수 있어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대출 연장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머니토크 시리즈 중 발췌. 이상으로 알짜배기 경제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양소방서 소방안전강사 김민수입니다. 예년보다 더 일찍 찾아온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면 더위를 주춤하게 만들어줄 한 줄기 비 소식이 그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반가운 비가 때로는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불청객이 되어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알고 행동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안전하게 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우는 짧은 시간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12시간 동안 강우량이 8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 강우량이 150mm 이상 예상될 때는 호우경보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월에서 7월경 여름철 장마로 인하여 많은 비가 내리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넓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 장마와 달리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리는 집중호우 형태로 장마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집중호우가 과거보다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여름 강남역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에 지리적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들이 겹치면서 도심이 침수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저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피해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호우가 시작되면 외출은 삼가고 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집에서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하여 기상예보를 통해 호우 상황들을 예의주시하여야 합니다. 태풍과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쏟아진다면 창문 유리가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창문이 흔들리지 않게 창틀 사이에 종이 뭉치를 끼우거나 창문 유리와 창틀을 따라 테이프로 붙여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나 건물 안이 침수가 된다면 2차 피해를 막기 위하여 가스밸브와 전기전원을 차단하고 신속하게 문을 열고 탈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침수된 물의 깊이가 50cm만 되어도 출입문이 쉽게 열리지 않으므로 조금이라도 물이 차오른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만일 침수된 물로 인하여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주변 사람과 힘을 합쳐 문을 열고 대피해야 합니다. 계단으로 물이 차오를 때도 마찬가지로 물이 차오르는 즉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정강이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면 움직이기 힘들고 무릎 높이 이상으로 물에 잠긴다면 대피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침수 초기에 안전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슬리퍼나 하이힐 같은 신발을 신었다면 신발을 벗어두고 맨발로 대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며 계단으로 이동 시에는 벽이나 난간을 잡고 이동하여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지하 주차장의 경우 비탈진 경사면을 따라 빠르게 물이 유입되어 순식간에 물이 차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된 차들 사이로 빗물이 지나가며 와류가 형성되어 위험하므로 집중호우 시에는 지하주차장에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를 타고 이동 중에 도로가 침수되고 있다면 일단 서행으로 이동하고 수심이 타이어 높이의 3분의 1 이상 차오른다면 차의 시동이 꺼지고 멈추게 될 수 있습니다. 차의 시동이 꺼진다면 과감하게 차를 포기하고 밖으로 나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차량이 침수되어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썬루프나 창문을 이용해서 대피할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차량 내부에 비상용 망치를 구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되며, 만일 비상용 망치가 없다면 의자에 목받침 고정대를 이용하여 창문을 파괴하고 탈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창문을 파손하고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량 내 외부의 침수된 물이 높이 차이가 30cm 이하 정도만 되어도 문을 쉽게 열 수 있으므로 절대 당황하지 말고 대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이 침수되거나 대피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평상시 가족 또는 조력자와 함께 대피 장소로 직접 이동해보며 길을 익혀두고 이동 동선에 장애물은 없는지 사전에 파악한다면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를 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기억해 두는 것 또한 큰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잘 알아두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향소방서 소방안전강사 김민수였습니다.
편집후기. 여름휴가는 아직 멀었는데 날마다 더위에 시달리는 7월입니다. 즐거운 휴가를 기대하며 더위도 즐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등대 파트 2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기 등대 소리 소식지 2023년 7월호를 마치겠습니다. 낭독의 김은아입니다.